9월달을 통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사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 9장까지 내용을 읽으면 희열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강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에 대한 성취,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열왕기상 1장부터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와 보면 솔로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고의 말 그대로 전성기 혹은 골든 에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황금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사방의 적들로보다 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엄청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거둬들이고 있는 그 돈의 액수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금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가 안고 있는 보좌부터 해서 왕의 보좌부터 해서 그가 사용하는 식기들, 뭐 오늘로 말하면 뭐 포크나 수저나 그리고 그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솔로몬을 지키고 있는 호위 병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크냐 작으냐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은은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을 보면 은을 돌덩이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은이 흔했는지.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그 상황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잘 나갈수록 뭔가 일이 잘 풀릴수록 교만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뭔가 돈을 잘 벌수록 높은 지에 오를수록 남보다 건강할수록 인간이 이것은 참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로서 그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지만, 사실 성경은 그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사실 거기서 예외가 되진 않았어요. 그도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열왕기상 10장까지 왔거든요.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좀 교만함이 찾아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솔로몬이 결정적인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데요. 그것은 외교 정책과 관련돼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방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좀더 평안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적들의 공주와 전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사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의 공주에 이렇게 교환하면서 결혼시키면서 전쟁을 좀 중지시킨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솔로몬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솔로몬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그리고 애굽의 우리가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성경은 바로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바로의 딸과 이미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솔로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부터 레드 플래그가 하나 펄럭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던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애굽과 이 전략 결혼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얻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많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입니까?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근데 이 공주가 시집 오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가 있고 또 무역이 너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비춰볼 때, 아, 이 전략결혼을 사방에 있는 나라들하고 더 확장하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정치적, 경사적, 군제적으로 좀 안정을 차지할 수 있고 나라가 더 부강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목사님 이름이 에스라거든요. 성경에 있는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 목사님이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솔로몬도 분명 누구보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결정이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타락과 나라의 쇠퇴와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지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혹은 뭐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 내 눈앞에 봤을 때, 아,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 속이는 게 큰일은 아닌 것 같고, 막 중대 범죄 행위는 아닌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나한테 너무나 큰 이익이 올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사실 우리의 인품과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요, 원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명령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욱더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 열왕기상 11장까지 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솔로몬도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갖고 이 길을 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 주님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섬기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볼때 이거는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 없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 떠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끝이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한발 디뎠던 그 죄가 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깊어서, 내가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지라고 했던 그한 발이 마치 깊은 늪과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부터 이 전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그가 뭐 수입하고 또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무리 두껍고 큰 어마어마한 양을 부어서 만든, 철근을 세워서 만든 그 댐이라 하더라도요, 이 동전 500원짜리, 뭐 미국으로 따지면 커러만한 동전 하나만한 이 구멍이 뚫려서 물이 졸졸 새도요, 그거 막아놓지 않으면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구멍이 커지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구멍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기고 나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치명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본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과부리였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 안타깝게도 그 부요와 번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변화가 이때 일어났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찾아왔던 그의 그 마음의 변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아 내가 막상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아 요거는 이렇게 좀 전략결혼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관계를 잘 맞아주면 이게 좋겠다, 말씀엔 좀 금지되어 있지만 아 이건 신앙 뭐 율법은 율법이고 실제로 내가 현실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낫더라 라고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타협해가는 순간 그의 영혼의 땜에 구멍이 조금씩 생겨났고 이것이 그의 영혼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나 버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의 삶에 방치하는 일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 아버지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버지께 항상 물어봤던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늘 이런 물음을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저희도 참 독특한 집안이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런 물어보 흔하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사람이 세 가지만 잘 정하면 된다. 우선, 경중, 완급. 이 세 가지만 잘 정하면 된다. 우선은 뭐예요? 내가 잠깐 있다가 해도 되는 거, 우회해도 되는 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우선을 잘 결정할 줄 아는 사람. 경중, 가벼운 일이 무엇이고 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완급, 빨리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되는 일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완중, 경급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치?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였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던져주셨던 책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그 당시 되게 뭐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만 그 책을 던져서 이거 읽어봐라 하면서 딱 던져서 읽었던 책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서 가장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이 새벽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뭐 어디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지금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너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첫 단추를 잠그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선, 경중, 완급, 이걸 잘 결정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한국에서 이렇게 좀 사역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도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요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은 20%도 채 안 돼요. 신기해요. 뭐 어느 대형 교회를 가서도 한번 물어보시오. 여기 정말 사역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됩니까 하면 늘 20대 80이에요. 80%는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고 20%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부 사역하는데 여러분 한국 대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알바해야죠. 토익 공부해야죠. 뭐 또 뭐 경력사야죠. 뭐 취직 준비해야죠. 너무 바쁜데 교회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 할 사람. 그래도 뭐 제가 아무나 다 붙잡고 하진 않고 그래도 가능성 있어 보이고 그래도 신앙에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리더 시켜야 되니까 붙잡아다 놓고서, 야 우리 이번에 이거 뭐 예를 들면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준비할 그 조직이 좀 필요하다. 너가 좀 와서 좀 도와줘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요즘에 바빠서요. 아 진짜 교회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전 진짜 못합니다. 저 그거 하면 저 죽어요. 막 표현이 과하잖아요, 청년들. 저 그거 하면 죽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다 바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아, 네, 전사님 제가 지금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막내라서 좀 눈치도 보이고 이 휴가 쓰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한번 수련회 때 제 그 한 주 있는 휴가를 좀 써보고 제가 그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혼을 갈아 넣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목사님 전도사님 전 바빠서 못해요 하고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갔던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바빴던 친구들은요. 계속 바빠요. 안 바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똑같은 변명으로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에 우선순위 났던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 청년들 특별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막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막 근데 눈곱 떼어가면서 또 비비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정말 죽겠어요 하면서도 직장 생활 갔던 그 친구들은요 신앙이 잘하는 것이 제 눈으로도 보이는 거죠. 무엇이 다른 거겠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우선 경중 완급 뭘 먼저 해야 되냐 뭘 나중에 해야 되냐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가벼운 것이냐 무엇을 먼저 빨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느냐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나중에 할게요. 저 진짜 바빠요. 저 이거 지금 이민생활하는데요. 아, 저 정말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상담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에 말씀 보세요. 요즘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하,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나 본데요. 제3에 오셔서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앉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맞아요. 다 바쁘신 거 알아요. 근데 언제 안 바쁘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 보시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에 우리 10분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가끔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그 드라마 봤어 하면 봤어. 바빠도 사람들 할 건 다 한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사실 지켜했던 건 뭐냐면 경제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지금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방 공주 한 사람만 더 결혼하면 이 전략적 결혼하면 이 나라가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뜻대로 하시죠. 하나님하고 자꾸 그 하나님 앞에 훈수 두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3절 보시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청업이 300명이래요. 아,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스렸나 싶은데 후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이방 나라의 프린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00명하고 결혼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남편 한 사람의 아내 700명이면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를 우리 이 본문이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암몬 사람하고만 결혼할게요. 와, 하나님 나 여기 시돈 사람하고만 결혼할게요. 어우, 나 여기 에돔 공주라고만 결혼할게요. 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둑질도 맨 처음 하는 도둑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하는 것은요 심장도 안 떨리고 열 번 스무 번 하다 보면 자기 집에서 그냥 주머니에 물건 넣듯이 그냥 너무 뭐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게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두 귀를 닫아버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갔던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최후의 모습이 벌어지는 것이죠. 9절과 10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죠.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았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아,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올바르지 않다. 빨리 그거 다 처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어느 한 집사님이요,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등산. 근데 여러분, 일리노이는 산이 없어서 우리가 좀잘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 특별히 서울에서 사시던 분 아시지만 서울이 완전 산으로 둘러 있잖아요. 그 서울 요즘에 둘레길 같은 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등산 그런 모임 같은 거는 사실 대부분 다그그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 다니시는 이 집사님이, 아, 이 등산이 너무 가고 싶은데 특별히 이렇게 가을 돼가지고 이 단풍 드는면 얼마나 등산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까? 가방에다가 오이 하나 싸가고 김밥 하나 싸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인데 하루만 내가 예배 빠져야지 하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등산을 딱 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등산 가니까 등산 딱 정상 가가지고 이제 가방에서 자기가 그 싸온 것들 다 꺼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맥주 캔 하나씩 이제 꺼내면서 이제 술판이 벌어지는 거죠. 나도 등산 왔는데 단풍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한잔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고서 이제 너무 기분 좋게 이제 하산을 하는데, 어우, 그 하산하다가 여러분, 이 가을철에 단풍 밟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 낙상 사고 엄청 나거든요. 그분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주님, 저 다시는 제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제가 꼭 예배 가겠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회 빠지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 등산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판 버리고 와서 집에 와서 단잠 자고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야, 주일날 내가 모르는 또 세상이 있네. 내가 모르는 또 기쁨이 있네. 아,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또 가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는 늘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참석한 예배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나서라, 돌아와라.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집사님 혹은 우리 친한 분들 통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꼭이 구절 말씀을 보시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서 왜 꿈에서 안 나타나시지? 왜 솔로몬만 이렇게 특별 대우하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너 다른 신 따르지 말아가라. 너 내가 너에게 준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 회개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솔로몬도 처음부터 막 내가 영적 타락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쇠퇴의 길로 데려가리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 눈에 볼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내 눈에 볼때 좋아 보였던 것, 그게 사실 선악과 아닙니까? 내 눈에 볼때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에 작은 구멍이라도 그것이 난다면 결국 우리 영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태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건 모르셨죠? 이게 더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많은 시간 또 많은 또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이 모든 삶의 선택에 기로했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가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러졌던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버리자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겼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쇠퇴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데리고 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아버지 만나러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가슴 안에 있는 답답한 사연들 세상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또 눈물의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하나님 은혜의 손길 베푸시는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